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친러시아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틸러슨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지도자의 한 명이자 국제적 협상가라며 광범위한 경험과 지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올해 64살인 틸러슨 대정자는 텍사스주 출신으로 1975년 거대 정유사인 엑슨모빌에 입사해 2006년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13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66살인 페리 전 지사는 2012년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섰지만 두 번 모두 중도 탈락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인해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이달 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3국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이 알레포에서 민간인의 피난과 반군의 철수를 허용하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반군의 한 대변인은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이번 합의가 몇 시간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3일 프랑스와 영국이 소집한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 같은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반군이 알레포를 떠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 같은 합의가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핵 합의를 어기면 핵 추진체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자국 원자력청에게 해상 운송에 쓰일 수 있는 핵 추진체를 설계, 제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로하니 대통령은 핵 추진체 개발은 미국이 핵 합의를 지지부진하게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같은 언급은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10년 만에 군사비 지출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오는 2020년 2,330억 달러가 됩니다. 이는 2010년 1,230억 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인도 역시 군사비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40억 달러 추가 책정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과 함께 방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계 5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폭력적 수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킨 혐의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임기는 오는 19일 종료됩니다. 카빌라 대통령 그러나 야당 한 곳과 오는 2018년까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뒤 그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다수는 그 같은 합의를 거부하고 오는 19일 카빌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검증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탄압의 최종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지만 심리적 압박은 중간급 관리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n many ways we're better not to focus at the top, where of course ultimate responsibility lies.
북한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수십 발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위해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후속 조치로 발표된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 조세빈 특별대표는 지난 2270호를 보완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이후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했다며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How we can work together towards a stronger...
조세빈 특별대표는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은 결의안 2270호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미화 2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이번 결의안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량적 수출을 통해 드러나는 제재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검증을 위해 상시적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김홍균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신규 결의 2321호에서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 750만 톤, 금액 기준으로는 미화 4억 87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일본 측 가나스기 국장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협력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 역시 미한일 3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내년 1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북한 정책은 항상 당파를 초월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and we expect them all to do so.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모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행에 달렸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plementation is everything, so we will be watching other states'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very carefully.
국무부의 같은 입장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his action was taken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which was adopted unanimously on November 30th, 2016.
앞서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일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건 처음입니다. 중국의 수입량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북한의 올 수출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수출로 인한 수입이 4분의 1 이상 위축된다면서 특히 석탄 수출액의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 무역, 금융거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북핵 문제를 연계한 것은 전반적인 미중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의 신호라고 미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과 북한을 협상 지렛대로 연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북핵 문제 등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Frankly, with not helping us at all with North Korea. You have North Korea, you have nuclear weapons, and China could solve that problem, and they're not helping us at all. So
이달 초 타이완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중국해, 환율 조작 등에 대해 미국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지난 1979년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7년간 이어져온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의구심을 나타내자 이를 북핵 문제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용으로 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What Mr. Trump does seem to have laid out is the idea that China, that the U.S.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남중국해 등 여러 사안들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챙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중 관계의 초석과 같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곧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중 대북 정책이나 전략에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으며 단지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주지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역시 12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닥부터 재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방향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기존 행정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미 케이터 연구소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타이완을 북한 협상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주권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unlikely. I don't rule it out. But one thing that I would say is that China is not going to do anything regarding North Korea.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인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시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I just don't think that this is going to work. But I do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reassess the one China policy because in fact it hasn't been working for the US.
고든 창 변호사는 하지만 차기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중국 정책이 미국에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이나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복잡한 외교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다며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보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he's fairly ignorant about these things and has a very simplistic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신보수주의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어 외교에 상당히 무지한 언행들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북한 연계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타이완과의 재수교를 주장했다가 취임 후 입장을 바꾼 전례를 트럼프 당선인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핵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추진할 경우 북핵 제재 등 기존의 미중 협력 지렛대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지난 1월 언론 기고문에서 대중 압박을 위해 국무부가 타이완 외교관들을 공식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200일 전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일인 오는 17일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200일 전투가 김 위원장의 사망일과 같은 날인 12월 17일에 끝난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일과 일부러 맞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평양에서 열린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에 들어간다고 선포했고 6월 1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에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토 담당상은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일본에서 주최했는데요. 도쿄에서 박병용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네,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부여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今日本政府が認定をしている、これは法律に基づいてますけど。
지금일본정부가공식인정하고있는법률에따라서인정하고있는납치피해자는17명입니다이중에서5명이이미송환됐고이에추가하여경찰에서납치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사안으로서현시점에서883명있습니다만이에대하여수사및조사를하고있습니다이와같은상황에대하여2014년에 COI 이보고서에서는적어도100명의일본사람들이북한에납치된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이들의송환을위해서일본정부가펴고있는노력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我々としてはですね、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
方、지금모든납치피해자이거는뭐인정했느냐없느냐에상관없이북한에는많은일본사람들이납치가됐다는그전제하에지금우리는북한에대해서납치피해자를하루라도빨리송환시키려고요청을하고있고또그실현을위해서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네그런데지난2014년5월일본정부와북한당국은납치피해자의전면재조사에합의를했었습니다그이후지금까지진척상황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残念ながらですねそれから2年以上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
지금상황은안타깝게도2년이상경과한데도불구하고한명의납치피해자도송환되지않고있습니다이건또이제송환의전망도세우지못하고있고또유감스럽고통황스럽습니다원래는북한당국이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그조사결과를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은지금아직까지는그보고는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이게지금의상황입니다또이제납치문제북한당국이대처하기는커녕핵실험그리고탄도미사일발사등을실시해왔습니다이에대하여우리나라는금년6월달에일본으로서독차적인대북한조치를취한바있습니다
でこれに対して日本側のこうした対応に対して
이러한우리나라의조치에대하여북한은일본측으로부터스톡홀름합의의파기를공언하게됐다고일방적으로주장하면서모든일본사람에관한포괄적인조사를전면중지하여특별조사위원회해체를선언한바있습니다단지우리는이러한북한주장을도저히받아들일수가없고이러한주장은외교견노를통하여극히유감이라는뜻을전달한바있고엄중항의했습니다우리나라는스톡홀름합의를파기하는생각은없고하루라도빠른납치피해자를송환하도록북한측에요구해나가겠습니다또이납치문제라는게일본책임하에추이해나가야하는문제이고또그래야만해결이되는문제입니다그래서이제우리는대화압력행동의원칙에따라서우리나라의일련의독자적인조치그리고국제사회의이러한조치를지렛대로하면서대화를통하여납치피해자하루라도빠른송환을위해서모든시책을강구해나갈생각입니다
네유엔총회는지금까지12차례에걸쳐서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했습니다더욱이최근3년의결의안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북한인권문제의책임자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도록요청하는내용이또포함되어있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장관님은어떤견해를갖고계십니까
すでに国連総第三委員会で採決された北朝鮮
이미채택된제3위원회의인권결의에서는북한의 ICC 회부의안보리에서의 ICC 회부에대해서적절한행동을취하도록촉구하고있습니다이북한의그인도에대한범죄에대한그런조치라는의미에서 ICC 에서의회부는아주강력한조치라고생각을합니다단지형식적으로는안보리 ICC 회부를하기위해서는5개상임이사국을포함한9개이사국의찬성이필요하는등용이하지는않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금년9월에인권이사회결의에따라서북한에서의인권침해설면책임의문제에대처하는전문가급이지명된바있고 내년 3월에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인권 긴타나 상 특별 보고자와 전문가 그룹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이어지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협력을 나갈 생각이며, 또 이와 같은 점은 지난번에 일본에 오신 긴타나 특별 보고자에 대해서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これはですね、総理も常に、安倍総理もです。
이 아베 정권 내에서는 납치 문제가 최중요 과제이며 최우선적으로 임해하는 문제라고 아주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UN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도 아베 총리는 다시 납치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상봉하여 서로 안고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제 사명은 끝나지 않다, 그렇게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저도 이제 담당 대신으로서 총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이제 가족분들이 고령화가 된 가족분들을 위해서 한다든 지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 기본 원칙 대화 압력 행동대 행동대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국제사회 그리고 각국의 압력을 지렛대로 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 송환에 대한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본 카토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이었습니다. 인터뷰에는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져야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중간급 관리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우려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북한 최고 지도자보다 현장에서 인권 침해 직접 가담한 관리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인권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argued that in many ways we're better not to focus at the top, where of course ultimate responsibility lies. But to focus on people further down the chain who are responsible.
킹 특사는 12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 사법 체계 심판을 받게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강제 수용소장이나 간수 등은 미래의 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해서라도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인권 유린에 실제 연루돼 있고 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적 책임을 최고 지도자에 돌렸습니다.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Kim Jong-un has been sanctioned for are real and that he is involved in them and they wouldn't happen if he weren't doing that.
킹 특사는 한 나라의 인권 상황과 대외적 행동 사이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자국민의 안녕을 핵무기 획득보다 훨씬 덜 중요시하는 정권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수 국민의 집과 식량을 파괴한 홍수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거리낌 없이 다른 나라의 군사 행동을 한다며 북한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설령 북한이 미국과 동북아시아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미국이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We should press North Korea on its human rights record even if it posed no security threat.
킹 특사는 올해 초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예로 들며 자주 이견을 보이는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놀랄 만한 일관성을 갖고 초당적 접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에서 누가 이 문제를 다루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concern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going to continue to be an issue.
킹 특사는 그동안 탈북자 강제 복송 관행 등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해 왔다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자국당에 들어온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권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수십 년 동안 중국 인권 상황에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졌듯이 북한 인권 개선도 장기적 관점에서 압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 need to look at North Korea in a long-term perspective as well. We need to continue, we need to keep up the effort, and we need to press because I think time is on our side.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특효약도 없다면서 이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연합해 북한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 추정 세력에 해킹된 데 따라 내년까지 백신 체계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한 백신 체계 구축과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련 업체를 통해 식별된 취약점을 보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더라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수십 발이 마침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타격 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의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수십 발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이 독일로부터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170여 발 가운데 첫 인도분입니다. 한국공군에 따르면 독일에서 출발한 타우러스 40발이 지난 5일 부산항에 도착해 이튿날 대구 K2 공군기지로 옮겨져 현재 수락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락검사는 이송 중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절차로 이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한국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재돼 전력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군 당국은 훈련탄을 F-15K에 탑재해 시험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수락검사만 통과하면 곧장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가 배치되면 한국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무엇보다 타우러스 실전 배치가 의미를 갖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 지휘부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타우러스는 평양과 그 일대의 조밀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하고 이중 탄두 시스템을 이용해 지하 벙커를 뚫는 우수한 관통력도 지녔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입니다.
공중에서 그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북한에게 굉장히 그 도발 시 이거에 대한 그 응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당초 170발 이외에 90발을 더 도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군의 타울러스 도입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월 독일이 한국의 타우러스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무시하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청와대 모형을 놓고 타격 훈련을 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전투원들이 산 정상에서 낙하산을 타거나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청와대 모형 건물로 진입하고 포병은 모형 건물에 포격을 퍼붓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울러스 도입이 최근 청와대 타격 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한 손은 핵을 쥐고 한 손은 이러한 소위 참수작전 전력을 쥐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으나 사실상 그러한 참수작전 부대가 북한이 한국을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고 혹 그러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탐지되어서 경멸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이런 협박과도 같은 작전은 한국군에게 그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호전적 도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도록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농업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 동시에 북한 농업 종사자들에게 재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 내 농업 피해 복구를 위해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1일 VOA에 11월부터 북한 수해 지역 내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mergency assistance to support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flood-affected areas. It started in November and it will go until September.
이 사업은 내년 9월 말까지 앞으로 10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채소 재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실 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 경원군, 회령시 내 16개 협동농장에 홍수로 파괴된 가축우리와 탈곡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roject will also build farm level technical and managerial capacity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 smart agriculture practices.
기후 스마트 농업은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농법으로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이 농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기술과 관리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함경북도 지역 내 13,628명의 협동농장 종사자들이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8월 말 홍수로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으며 텃밭과 가축 피해는 물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과 종자마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에 입국했던 데이비드 김 씨는 2001년 아들의 장래가 걱정돼 미국에 왔습니다.
거기 가서 옹관이라고 상표 붙여가지고 옹관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에 옹관. 옹관이라고 붙여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냉면, 평양 온반 이런.
택시 운전이며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식당 역시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음식 전문점을 해가지고 냈으니까 좀 됐죠. 근데 LA 타임스에서도 나와서 사진 찍고 뭐 다 했어요. 뭐 한국, 조선일보, 한국, 뭐 한국보도 나와서 다 찍고 해가지고 손님 좀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꽤 왔었어요. 이거죠. 문제는 횟집하던 자리니까 푸드가 없어요. 이게 주방이 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법으로도 걸리고.
네.
아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도 냉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켓에서 면을 사다가
이미 마련돼 있는 작은 상점을 고쳐 식당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있는 상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김 씨 가게 역시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는 요리사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지만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외국에 나갈 수단으로 배워놓은 요리 기술은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도망자로 사는 동안 생계 수단이 됐습니다.
배양금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당근 채를 좋아해요. 당근 채하고 미역 볶아서 하고 고사리, 오징어 뭐 이런 것을 비닐봉다리 탁 이렇게 이어서 팔거든요.
사할린에서 밀항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도망자로 사는 동안 그렇게 한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밤새 그 반찬을 해가지고 봉다리 하나 반찬을 담아가지고 메고 시장 들어가면 길목고개다가 그거 놓고 파는 거죠.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네.
아, 잘 사더라고요. 뭐 없어서 팔 정도로 됐으니까.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못된 러시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 반나이 끼다 이러고 하면서 발로 착 하는 거예요. 그 딱순 한 거를.
왜요?
나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비싸잖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중국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요 반나이 끼다 이러고 하면 너희 나라 가라고 또 싸우려면 막 길거리에서 몰려서 그냥 도망가야죠. 뭐 그냥 거기서 또 붙어봤자 경찰이라고 하면 나라 완전 불리한데 지금 아무것도.
잡히면 안 되고.
러시아 가레이스키처럼 보이게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중국인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 기술 하나로 근근히 반찬을 만들어 팔았던 김 씨. 매일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던 그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또 왔는데 보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다들 놀라서 가만히 서 있고 난 놀라서 가만히 서 있죠. 우리 북한 애들인 거예요.
사할린에서 태권도장을 하던 김 씨와 형제처럼 지내던 북한 남성이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씨를 찾아온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도망자 신세였던 김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주서 있던 모 씨는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심한 듯 김 씨를 쳐다봤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 했는데도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말 못하고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더니 악수나 하자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그리고 마주선 그가 내뱉은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랬더니 남쪽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안 잡아가고.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약에 못 일어났으면 잡아갔겠죠. 그렇게 나도 술 좋아하니까 가려고 술 매일 먹고 그렇게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밤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도 괜찮고 다 저 동쪽이라는 게 저 동유럽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도 가면 괜찮은데 남선은 가지 말라 그러고 계속 뭐 하더라고요. 너 집들도 괜찮게 있어 무사히 있어 그러고 평양에. 아 그래?
자신의 형편을 염려한 모 씨는 김 씨의 도주에도 무사히 잘 있는 가족의 안부를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야, 이왕 튀었으면,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답답한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때 더 잘 살던 놈이 아니, 썰어놔서 잘 살겠다고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지 무슨 꼴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 하고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진 북한 동지를 수개월이 지나고 다시 만났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사할린에서 도망친 후 당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였고 당시 김 씨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주면서? 힘들어 죽겠어. 돈 좀 있으면 줄래? 그러니까. 나도 얼마 주머니에 거 없다 하더니 주머니에 털어서 다 주더라고요 나보고. 너무 고맙다. 지금도 살아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얘 만난 거 지금 잡아갔지 나를. 오늘 꼬방년에 잡아갔죠. 안 그래요? 북한?
사할린에서 도망쳐 나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병하던 김 씨는 그곳에서 러시아 시민이 되기 위해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망명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건강도 정신도 지치고 있었던 김 씨.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으로 북송될 위기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알게 된 한국인 상인이 건네준 여권을 들고 서울행을 시도한 겁니다.
남한에 가고 싶니? 가면 가야지. 이제 오늘 갈 생각 안 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거기 나와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맣게들 그 사람들 많았어요. 커피도 팔고 뭐 나와서 동서커피라고 그 마요네즈 뭐 라면 이런 거 보따리 장사들 많았어요. 그래. 나는 원래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통을 내면 그저 들어가보든지 가든지 남쪽은 생각도 안 했죠. 멸족시켜버리니까 집안을. 또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집안이 잘 있다고 하지. 가고 싶다 그랬죠.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잖아요. 너무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미쳤다. 갈 수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자격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보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여권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다음 다 주더라고요. 그 옷 입고 사진을 바꿔치기 했었는 거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 사진 그대로 붙이고 그 다음 날인가 비행기표 뜯어요. 서울 비행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 들어가는 대한항공. 비행기표 떼가지고 공항 나갔어요. 6월 25일인데 그날. 공항 딱 나가는데 체폈죠.
도망자 신세는 이렇게 끝을 맺나 싶었습니다.
혈화 총 감옥 들어가 봤죠. 그 한국 용사관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다 얘기 듣고 하더니 뭐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탄원서를 썼어요. 감옥에서. 김영삼이 한대 하나, 김영삼이가 대통령 방금 올라왔을 때니까 김영삼 하나, 그다음에 일진, 보리스 일진, 러시아 대통령 한대 두 개 썼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북한에서 살지 않냐, 난 아무 죄도 없다,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게 굴러가 죽게 생겼다고 썼어요.
김 씨가 보낸 탄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과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인권위원장 앞으로 각각 전달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러시아 사할린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흐린 가운데 함흥과 심포, 원산, 장전, 성진 등에는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풍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7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는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1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친러시아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틸러슨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지도자의 한 명이자 국제적 협상가라며 광범위한 경험과 지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올해 64살인 틸러슨 내정자는 텍사스주 출신으로 1975년 거대 정유사인 엑슨모빌에 입사해 2006년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특히 틸러슨 내정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13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인해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13일 기자들에게 이달 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3국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이 알레포에서 민간인의 피난과 반군의 철수를 허용하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반군 대변인은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이번 합의가 몇 시간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3일 프랑스와 영국이 소집한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 같은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반군이 알레포를 떠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 같은 합의가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알레포 동부에서 군사활동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정부군이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핵합의를 어기면 핵추진체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자국 원자력청에게 해상운송에 쓰일 수 있는 핵추진체를 설계, 제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로하니 대통령은 핵추진체 개발은 미국이 핵합의를 지지부진하게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10년 만에 군사비 지출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오는 2020년 2,3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0년 1,230억 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안한 겁니다. 인도 역시 군사비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40억 달러를 추가 책정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과 함께 방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계 5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폭력적 수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킨 혐의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부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임기는 오는 19일로 종료됩니다. 카빌라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 한국과 오는 2018년까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합의를 이룬 뒤 그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다수는 그 같은 합의를 거부하고 오는 19일 카빌라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